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음악은 스페인 영화 하몽하몽의 테마음악이었습니다. 스페인 에로티시즘 영화의 거장 비가스 루나 감독이 연출한 1992년도 영화였고요. 배우 페넬로페 크루즈의 출세작이라고 하네요. 유럽의 에로 영화는 음악이 아름다운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영화의 음악은 이탈리아 작곡가 니콜라 피오바니의 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2시부터 2시간 동안 곧장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트위터 EBS 리슨으로도 언제든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전하실 수 있습니다. 김수정님께서 이번 주말에는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제 친구가 오케스트라 오디션에 붙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도 할 겸 간만에 맛집 투어하러 갑니다. 윤디도 돌아오는 주말에 맛있는 음식 먹고 스트레스 날려버려요. 네. 오케스트라. 네.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축하 파티 재밌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재인님. 주말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나 책을 보면서 푹 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심신이 건강해야 삶도 건강하대요. 윤디에게 추천 하트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렇죠. 네,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고 운동하고 영화 보고 책 보고 트위터 닉네임 원사비나님 멀리 떠나기 힘든 주말엔 가까운 도서관에 가요. 오래된 책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 뭔지 모를 동질감이랄까? 편안함이 느껴지고 가끔은 책을 뒤적이다 잠자리 날개 같은 마른 꽃잎을 발견하는 기쁨도 있거든요. 또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우리 원사비나님. 도서관 가면 또 시원하고 네. 그렇군요. 저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페넬로페 크루즈 주연의 영화 음악도 들어본 김에 페넬로페 크루즈가 노래를 한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페넬로페 크루즈가 노래하는 페넬로페. 네, 지금 바로 들어보시고요. 잠시 후에 책 읽어주는 여자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오늘도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네. 이제 2014년도도 반이 지나고
네.
이제 7월도 거진 막바지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요즘 어떻게 시간이 좀 빨리 가시나요? 아니면 천천히 가시나요? 아니면은 뭐 미디움 템포로 가시나요?
시간은 계속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은 빨리 가네요.
3월에도 빨랐는데 네. 7월인데도 여전히 빠르네요.
벤자민 귀빈의 시간은 빨리 간다. 네. 저도 이 작년부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눈 깜짝 딱 떴는데 7월이 끝났어요.
거짓말.
거짓말쟁이 됐네요. 저. 네.
그만큼 빨리 가긴 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자, 이번 주 김중혁 작가의 산문집 뭐라도 되겠지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게요. 네. 또 이렇게 매주 금요일에 책을 이제 읽어드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이번 한 주가 지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역시 네. 하게 되는데 뭐라도 되겠지 이번 주에 읽어드리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책은 읽을수록 유쾌하고 네. 또 읽고 나면 따뜻해지는 책이에요. 발랄한 책인데 또 읽고 나면 결코 가볍지 않은 글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함께 해오셨고요. 오늘은 특히 이 책에서 읽어드릴 마지막 글인만큼 조금 묵직한 주제로 골라왔습니다.
네.
살아가는 것, 삶에 대한 글인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글은 아마 제목부터 이 제목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모두 외로운 라디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우리는 모두 외로운 라디오. 며칠 전 버스에서 운전사 아저씨와 말다툼을 했다. 라디오가 문제였다. 오랜만에 서울로 나들이를 갔다가 너무 피곤해진 나는 일산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편히 쉬고 싶었다.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도 잠기고 잠깐 눈도 붙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라디오 소리가 너무 컸다. 어떤 개그맨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음악은 틀 생각도 하지 않고 온갖 유머로 청취자를 웃기려 들었다. 하나도 웃기지 않았다. 웃기지 않는 유머는 폭력이었다. 좋아. 모든 건 마음에 달린 거야. 생각의 귀를 닫으면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상관없는 거야. 라고 굳게 마음먹었지만 마음 같지 않았다. 승객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라디오 소리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또 참았다. 그러다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운전석으로 걸어갔다. 아저씨, 라디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뭐가 시끄럽다고 그래? 크지도 않은데. 아저씨, 저 뒷자리에 가서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너무 커서 버스 전체가 울려요. 좀 참으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졸려서 라디오라도 좀 들어야 잠이 깨요. 뒷자리 소리만 줄일 수 없습니까? 그건 조절이 안 돼요. 조금만 줄여줄게요. 줄였다고는 해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졸음을 참고 운전하는 아저씨도 미웠고 더 많은 운전기사를 채용하지 않는 버스 회사도 미웠고 개그맨도 미웠고 프로그램에 등장한 게스트도 미웠고 너무 예민한 나도 미웠고 라디오를 발명한 사람도 미웠고 고성능 스피커를 개발한 사람도 미웠고 달팽이관도 미웠고 버스에서 내리지 못할 만큼 지쳐버린 내 몸도 미웠고 아무튼 다 미웠다. 신촌의 눈부신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나의 라디오 시절을 생각했다. 나는 라디오에서 모든 걸 배웠다. 처음으로 비틀스의 노래를 들은 것도, 로큰롤 음악의 역사와 재즈의 신비를 알게 된 것도, 프로그레시브 음악의 장대함을 깨달은 것도, 유머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지루한 것인지를 느낀 것도 모두 라디오를 통해서였다. 아마도 내 몸을 해부해보면 몸 곳곳에 수많은 안테나가 내장돼 있을 것이다. 밤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나는 내 몸속의 안테나를 길게 늘여 수많은 세계를 여행하고 다녔다. 어느 때부터인가 라디오를 듣지 않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 외에는 라디오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았다. 그 사이 수많은 것들이 생겨났다. 케이블 방송도 생겨났고, 인터넷도 생겨났고, 휴대용 TV도 생겨났다. 사람들은 이제 심심함을 참지 못한다. 인터넷과 휴대용 TV가 있으니 심심할 틈도 없다. 생각해보면 라디오를 듣는 일은 심심한 마음과 친구가 되는 일이었던 것 같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낙서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공상을 할 땐 심심함을 떨쳐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저 심심한 마음을 즐길 뿐이었다. 요즘에 라디오 방송이 수다스러워진 것도 심심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라디오가 인터넷이나 TV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더 재미있는 방송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다. 나는 가끔 예전의 심심한 라디오가 그립다. 꽉 막힌 도로는 쉽게 뚫리지 않았다. 버스는 걷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운전사 아저씨는 여전히 큰 소리로 라디오를 들었다. 개그맨도 지쳤는지 음악을 튼다. 아니나 다를까 트로트다. 그런데 가사가 재미있다. 택시기사 아저씨, 버스기사 아저씨, 기사식당 떡장사 아줌마, 빵집 아저씨, 꽃집 아저씨,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국군 장병, 경찰관 아저씨, 라디오를 듣고 있네요. 우리 모두 듣지요. 무슨 무슨 라디오. 듣다 보니 정규 앨범에 실린 노래가 아니라 트로트 가수가 부른 프로그램 로고송이었다. 내게 많은 걸 가르쳐준 로고송이다. 심심할 틈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에게 라디오는 말벗이자 친구이자 TV이자 인터넷이었던 것이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절실히 그리운 사람에게 라디오는 또 다른 능력을 발휘한다. 나는 라디오 소리를 참아보기로 했다. 지금 어딘가에서 나와 같은 방송을 들으며 행복해하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상상해본다. 그렇게 생각하니 참을만 했다.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잠이 들었다. 꽤 깊은 잠이었다.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로운 라디오다.
네, 멋진 제목이죠.
네, 오, 멋지네요. 네. 글도 재밌고 버스 기자 아저씨 네. 성대모사 잘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네. 진짜 그냥 읽었어요.
졸려서 그래요.
네. 제가 언제 그랬지?
그러셨잖아요.
아니에요. 네. 윤한 씨가 지금 네. 라디오 DJ 하신 지 한 5개월?
네,
됐나요?
5개월 됐네요.
어떠세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고 또 100일이라고 해서
맞아요.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뭐 아직 저는 배우는 자세로 하고 있고 아직도 좀 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아 그래요?
네. 근데 라디오라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그래요?
일단 뭔가 이렇게 눈으로 뭔가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목소리로만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니까
네.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고 편안하게 딴 일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맞아요.
편안하면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또 이렇게 소통도 하고 사연도 보면서 아, 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으셨구나 뭐 얘기 듣기도 하고. 또 제 얘기를 그걸 듣고 또 하기도 하고 또 매일매일 이제 오시는 또 게스트분들 네. 또 뭐 우리 박기민 씨랑도 하는 이런 대화들 또 책도 읽어주고 너무 유익하고 좋은 부분이 많은 네,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라디오가 그런 게 있죠. 저도 그래요. 그리고 라디오가 굉장히 어떤 친구 같은 그런 네. 매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TV나 우리가 눈으로 많은 걸 이제 보면서 사실 감각기관 중에 눈이 정말 좀 제일 좀 현혹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뭔가를 뺏기다 보면 거기서 놓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네네.
뭐 소리라든가 어떤 감성이라든가 많이 놓치는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오로지 귀로만 아까 윤한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귀로만 이제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고 이제 느끼시니까 조금 더 친근하게 들을 수 있고
네.
그렇죠. 더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것 같고
네.
아마 윤한 씨가 어떤 얘기를 하면 청취자분들은 본인한테 윤한 씨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네네. 친구처럼 정말 그렇게 들으실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정말 하는 사람이나 방송 들으시는 분이나 그래서 라디오를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마인드로 하나 한마디 한마디 하고 있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이면 네 권, 다섯 권 정도 되고 벌써 5개월이니까 20권
정말,
넘게.
정말 그러네요. 네. 어느새.
굉장하네요. 1년이면 뭐 거진 50권에.
네. 그렇게 계산 못 해봤는데 네, 저도.
굉장히
계산이 빠르신데요.
그게 어렵나요? 4 곱하기 12. 48 나오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거보다 네. 열심히 하셨군요.
네. 네. 그러네요. 우리 라디오 얘기가 나왔으니까 라디오는 뭐뭐다라는
아.
정의를 하나씩 내려보면 어떨까요?
그런
먼저
거 너무 싫어요.
레이디 퍼스트니까 우리 기빈 씨 먼저.
네. 저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네. 라디오는 친구다.
Radio is my friend. 네.
네. 유난 씨는요?
저는요. 라디오는 뭐 공감이다.
공감.
네, 근데 너무 식상한 것 같아서 한 날 더 생각했어요.
뭐요?
라디오는 흰 쌀밥이다.
왜요?
그냥 뭔가 매일 먹고 매일 듣고 하지만 뭔가 좀 심심한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TV 같은 건 굉장히 자극적이고
맞아요.
그런데 심심하면서도 매일 매일 이렇게 먹게 되고 매일 매일 듣게 되는.
근데 또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먹으면 또 생각나고.
맞아요.
네.
뭐 멋진데요.
네.
라디오는 흰 쌀밥이다.
하나 받으셔야죠.
저는 네. 라디오는
뭐 김치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해요. 참 멋지게 할 거예요.
네.
라디오는 운명이다. 저한테는 좀 그래요.
네.
저는 방송을 라디오를 하고 싶었었는데 원래부터가 정말 방송하면서부터 처음부터 그 라디오 방송을 시작을 했고 거의 뭐 매년 거의 쉬지 않고 라디오 방송을
네.
지금 거의 몇 년인가요? 8년? 9년째 하니까 저한테는 정말 라디오는 운명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라디오는 내 운명.
네. 네.
멋지네요. 운명이다.
네. 저한테는 지금까지는.
저도 멋있는 거 하나 하고 싶은데.
아까 하셨잖아요.
라디오는 운명적인 흰 쌀밥이다.
네. 멋지네요. 네.
네. 김중혁 작가의 산문집 뭐라도 되겠지 중에서 이제 정말 이번 주 마지막 글입니다.
네, 맞아요. 이번에 읽어드릴 글의 제목 어떻게 생각하실지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형이 요즘 캠핑에 빠졌다. 돈을 물쓰듯 쓰는 나와는 달리 근검절약을 생활의 지표로 삼고 있는 형이 캠핑 장비들을 사 모으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면 무서울 지경이다. 어린이책 일러스트레이터인 형의 작업실을 가보면 그림 도구보다 캠핑 도구가 더 많은 것 같다. 야전 침대와 코펠과 나는 도저히 이름조차 외울 수 없는 온갖 도구들 사이에 앉아있다 보면 인생이란 어차피 지구라는 별에서 캠핑하다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 때가 있다. 형의 권유 때문에 나도 한번 아내와 함께 캠핑장에 따라가 본 적이 있다. 숲이라고 부르긴 힘들지만 그래도 나무가 꽤 많은 캠핑장이었고 널찍한 운동장 곳곳에 텐트가 설치돼 있었다. 사람들은 분주했다. 뭐 그리 할 일이 많은지 물을 떠오고 장작을 구해오고 불을 피우고 밥을 했다. 형의 식구들은 이미 캠핑에 익숙한지 각자 할 일들을 했다. 형은 나에게 나무 사이에 매달아 놓은 그물 침대에서 책이나 읽으며 쉬라고 했지만 어쩐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야생의 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았다. 나는 괜히 나무를 깎았다. 왜 나무를 깎아요? 조카가 물었다. 야생의 생활에선 말이야, 이런 게 꼭 필요해. 불쏘시개로 쓸 수도 있고, 산에 올라갈 때 지팡이로 쓸 수도 있고, 무서운 동물이 나타났을 때 무기로 쓸 수도 있고. 무서운 동물?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무서운 동물은커녕 무서운 곤충도 없어 보였다. 나는 그래도 나무를 깎았다. 달리 할 일이 없었다. 깎아놓으니 쓸모가 있어 보였다. 동물과 싸울 일은 없겠지만 불쏘시개로는 요긴 했다. 저녁이 되고 사방에 어둠이 내려앉으니 캠핑장은 제법 야생의 느낌이 났다. 옆 텐트의 불빛은 멀어 보였고 우리의 텐트는 고립돼 보였다. 고기를 구워 먹고 고구마를 구워 먹고 밤을 구워 먹고 웃고 떠들다 보니 밤이 되었다. 나는 텐트에 누워 보았다. 무엇인가 스윽 하고 텐트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귀신인가 싶었다. 나뭇잎이었다. 나뭇잎이 떨어져 텐트를 스치는 소리였다. 나뭇잎인 걸 알면서도 소리가 날 때마다 신경이 쓰였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늘 밥은 밖에서 먹어도 잠은 집에 들어와서 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말의 깊은 뜻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나는 어찌나 예민한지 잠자리가 바뀌면 쉽게 잠들지 못한다. 텐트에 누워있으니 어머니의 말씀이 귓전에 들리는 듯 했다. 얘야,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자라. 그러고 싶었으나 그러긴 힘들었다. 텐트에 누워있으니 우주에 나 혼자뿐이라는 기분이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 모든 문명이 사라지고 역사가 없어지고 미래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예민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호들갑을 떠는 것이겠지만 외로웠다. 스톡홀름의 한 호텔에 누워있던 때가 떠올랐다. 아마 스톡홀름 시내에서 가장 싼 호텔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방에는 창문도 없었다. 고시원 정도의 크기였다. 호텔의 침대에 누워있으니 내가 이곳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이 모두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이대로 죽는다고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았다. 창피한 얘기지만 그때 나는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살아서 한국으로 돌아간 다음 가족들도 만나고 떡볶이도 먹고 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아주 작은 호텔. 그 중에서도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에 코딱지만한 침대에 누워서 반드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그 순간을 나는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사람들이 캠핑을 떠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나처럼 유치한 마음이야 먹지 않겠지만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이 간섭할 수 없는 곳으로 떠난 다음 그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 하는 의지를 되새긴 후 돌아오고 싶은 것은 아닐까? 내가 스톡홀름의 작은 호텔방에서 외로워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서울의 어딘가 작은 쪽방에서도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연이야 어떻든 모두들 외로워하며 버티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서울은, 도시는 야생보다 더욱 무서운 곳일지도 모른다. 자,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남읍시다.
스웨덴 밴드 켄트의 Before It All Ends 였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마지막 글이었어요.
네.
캠핑이 나왔었는데 캠핑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렸을 때 많이 다녔죠.
아, 그래요? 최근에는요?
아니요. 최근에는 못 갔던 것 같고 대학 때까지는 그래도 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가족끼리 뭐 이제 방학 때나 이럴 때 캠핑이라는 게 뭐 그냥 야외에서 네. 뭐 텐트 치고 그쵸? 생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했었던 것 같고 대학 때도 친구들이랑 뭐 했던 것 같고 근데 사회 나와서는 못 가본 것 같아요.
네, 저는 친구들이랑 캠핑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가족들이랑도
없는 거.
아, 정말 캠핑을 네, 안 가보셨어요?
많이
그러면?
안 가봤고 기억나는 게 그냥 뭐 보이스카우트 이런 데서
아,
그냥 단체로 가서 그냥 라면 끓여 먹었던 기억?
텐트 치고 자고.
네, 텐트 치고 자고.
어, 맞아요. 어렸을 때 많이들 하죠.
근데 요즘에 또 캠핑 그 붐이잖아요.
캠핑 열풍이죠 요즘에.
네, 거의 장비가 뭐, 엄청 비싸대요.
많이 비싸겠죠. 네. 광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장비도 정말 비싸고 특히 요즘에 뭐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이제 밖에 다니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이제 부모들이 아, 우리도 아이들 데리고 나가자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네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뭐 인터넷이나 TV나 네네.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네네. 사실 자연에서 뭔가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시간 내서 아이들 데리고 많이들 가신대요.
네. 아, 그 캠핑 가서 먹는 그 라면. 하, 맛있죠. 햄도 좀 이렇게 넣고.
그렇죠.
네. 아, 캠핑 가고 싶네요. 캠핑 얘기 나오니까.
맞아요.
이 사람들이 캠핑을 떠나는 이유가 사람들이 간섭할 수 없는 곳으로 떠난 다음 그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 하는 의지를 되새긴 후 돌아오고 싶은 것은 아닐까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저자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글쎄요. 사람들이 간섭할 수 없는 곳으로 떠난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북적북적 살다 보면 좀 떠나고 싶잖아요. 좀 여유롭게 자연 속으로 네. 떠나서 좀 이제 힐링한다고 할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떠나니까 이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 하는 의지를 되새긴 후에 돌아오고 싶어서 간다. 글쎄요, 이런 마음까지 먹고 가는 걸까요? 그냥 잠시 쉬고 싶어서 갔다 오는 것 같긴 한데.
이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 글쎄요, 이게 어떤 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그쵸, 네,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무슨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때요? 뭐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에 이제 처음 혼자 딱 갔을 때라든지, 내가 이 애들 사이에서
아.
정말 이 천재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봐야겠다. 뭐 그런
네네.
그런 뉘앙스라고 그러죠. 아니면은 뭐 새로운 좀 공연을 준비한다든지, 혹은 또 제가 기억나는 게 뮤지컬을 처음 해서 이제 첫 연습 하던 날,
네.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막 연극 배우부터 시작해서 막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아, 내가 그래도 주인공이니까 어떻게든 살아나야겠다. 살아남아야겠다.
정말 이해가 되네요.
네, 약간 그런
상황이. 네. 아, 정말 그러네요. 맞아요. 뭐 그렇게 내가 어떤 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어떤 그런 순간도 저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가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살다 보면 문득문득 진짜 막 외로움이 네. 막 정말 너무 심하게 막 울 때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울먹거리세요.
그럴 때도 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 살아봐야겠다. 이 인간의 숙명인 외로움을 잘 이겨내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살아나옵시다. 마지막 글에 마지막 말이었는데 굉장히 처절하지만 좀 또 한편으로는 힘을 주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번 주에 네, 읽었던 책입니다. 김중혁 작가의 산문집 뭐라도 되겠지.
아, 벌써 네. 또 다 읽어드렸어요. 어떠셨어요?
일단 시작을 당근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아, 그랬나요?
네, 그 첫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편식 얘기 나오고. 네. 맞아요.
당근은 먹지 않아도 돼, 얘들아인가? 뭐 그런 글이었는데 시작부터 굉장히 위트 있고 또 글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욕심도 많으신 것 같고 호기심도 많으신 것 같고. 또 글 자체가 굉장히 유쾌하고 발랄하고 이런 글들이지만 또 읽다 보면 가볍지만은 않은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읽어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쉽게 어떤 농담처럼 그런 말들이 좀 많잖아요. 네. 어떤 걸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분의 이제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래서 약간 실없이 장난으로 하는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삶을 대할 때도 이렇게 심각하게만,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쉽게, 뭐, 농담하듯이 약간 삶을 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네. 너무 심각하지 않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제목처럼 뭐라도 되겠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긍정 마인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맞네요. 네,
그랬어요.
좋은 말씀.
아, 그런가요?
감사드립니다. 박기빈 선생님.
네.
네. 오늘 이제 일주일 동안 네, 정말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책, 재밌는 책 가지고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라디의 그렇게. 주말 동안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은 잠시 쉬는데요. 지치고 힘들었던 몸과 마음에 에너지 가득가득 충전하시는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러다가 경청 생각나시면 언제나 열려있는 경청 홈페이지와 트위터 찾아오셔서 소식도 전해주세요. 이번 한 주 우리를 유쾌하게 해준 책 뭐라도 되겠지 중에서 이 문장 함께 나누며 끝인사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절실히 그리운 사람에게 라디오는 또 다른 능력을 발휘한다. 지금 어딘가에서 나와 같은 방송을 들으며 행복해하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상상해본다. 이번 주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 김광민의 Summer Rain입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지금까지 유난이었습니다. 월요일 밤 12시에 다시 찾아올게요.